스가랴 11장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니라. 예, 좀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절 한 절 풀어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항상 그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구약은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은 지금 특히 이 뭐 선지자 글들을 읽어 보면 뒤에 뭐 소선지자나 아니면 뭐 이사야 대선지자도 그렇고 한데 그 옛적의 사건을 가지고 미래 사건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구약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그 구약적인 옛날 사건들을 가지고 이 앞에 미래에 올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그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경, 그러니까 그 정확한 사건 그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그 지금 이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스가랴도 처음에 일곱 개 이상을 보고 하는데 그 이 구약의 그 예표로 나오는 이런 특히 이렇게 선지자가 옛날 것을 가지고 미래를 말할 때는 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한 특정한 사건을 얘기한다기보다 그 비슷한 사건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왜냐하면 역사를 보시면 그 역사에 비슷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뭐 나팔이 부러지면은 이제 심판이 내려오는데 그 심판 내용이 꼭뭐 미래의 어떤 한 사건, 어느 나라에 뭐 어느 누가 당하는 한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역사 중에 그 비슷한 사건이 다 종합이 돼서 한데 묶어서 보여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배경 사건들이 정확하게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뭐 이걸 거다 저걸 거다 얘기는 할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거는 이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만큼은 뭐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좀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도 지금 읽어봤지만 이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절 한절씩 우리 스가랴 11장 한절 한절씩 보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이게 네 번째 우리가 그네 번째 이상과 또 오늘 보고 있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다. 제가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상에서 첫 번째 이상이 여기 첫 번째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네 번째와 네 번째인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네 번째 이상은 뭐였냐면 여호수아. 즉 메시아로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이 메시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칭의를 받고 하는. 근데 그분이 왕관도 쓰고 해서 그 왕의 모습도 또 보여지고 해서 그 이 통치를 하는 그런 내용. 즉 메시아의 이상이었죠. 메시아가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오면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런데 이게 네 번째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제가 수적철 그림 그려준 거 제가 다시 한번 그리면 우리 첫 번째 이상서부터 해서 네 번째고 일곱 번째하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 중간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었죠. 수적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제일 가운데 있으면서 네 번째 이상과 네 번째 경고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상도 뭐였어요? 그때는 순으로 나왔죠. 순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있는 이네 번째 경고도 메시아의 이야기라는 것은 뭐 너무나 뚜렷한데. 근데 오늘 보는 여기서는 목자로 나옵니다. 목자. 근데 그 목자가 스가랴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죠. 그죠? 수룹바벨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여기서는 스가랴가 직접 나오는데, 이 스가랴도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겠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 목자로 나옵니다. 그 목자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1절서부터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레바론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산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장소가 나와요. 레바논이 나오고, 그죠?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는 바산이 나오고, 3절에는 요단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우선 먼저 가보죠. 예레미야 1장. 성경이 성경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겠지 하고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성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1장 13절서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서 임하리라.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 번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구약에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심판이 내려집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쳐들어오는 모습이 북방 나라. 즉, 이 북방이라 그러면은 이제 지구, 이 지도직으로 하면은 북쪽인데, 그게 이 모방 위쪽. 즉, 위쪽은 천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천국을 이 사탄의 모방은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 북쪽에서, 근데 이런 게 구약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담과 이브도 동쪽으로 쫓겨나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동쪽으로 쫓겨나느냐? 그쪽이 지성소에서 멀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을 질 때도 문을 동쪽에 만들어서 들어가게. 마찬가지로 이 북쪽이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북방에서 그 에스겔서에서도 그 곡과 마곡 싸움도 하나님께서 그 북방 나라들을 끌어갖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레바논이 바로 북쪽에 있죠. 근데 북쪽에 있고 바산은 이제 갈릴리 호수, 그쪽이 바산이고 요단은 요단강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니까 북에서 시작해갖고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을 사른다. 근데 5장에서도 봤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근데 여기 이 나무들, 백향목도 나오고, 잣나무도 나오고, 상수리도 나오고, 무성한 살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것들이 넘어지고, 이것들이 불살라지고, 망하는 거죠, 이런 나무들이. 그러면 이사야 2장에 한번 가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뭘 보여주시는 모습이냐? 이사야 2장. 제가 오늘은 좀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국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했는데 그래놓고 13절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 12절서부터 교만한 자, 이 거만한 자하고 17절에도 자고한 자, 교만한 자 하는데 낮아진다 하면서 중앙에 그 높은 모습들을 전부 뭐예요? 나무들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성벽이 나오고, 망대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이런 게 다 무너지는데, 즉,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 나라들의 교만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즉, 지금 pride, arrogance, 이 세상 나라들, 지금 북방에서 이렇게 모아지는, 근데 그게 꼭 뭐 어느 나라다 이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이 지금 교만하단 말입니다. 그 교만한, 그 당시에 이 사탄의 교만함과 세상 세력의 교만함을 지금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지금 이런 나라들의 왕들의 교만함과 그 나라들의 그 프라이드, 교만이죠. arrogance, 이런 거를 지금 상징을 하는데, 지금 나라들과 왕들의 교만함, 이것들을 다 낮추시겠다, 이 말이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 이사야서 2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0장 33절 보시면 주 만국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여기도 나무를 갖다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찍는다. 이것도 나무를 무너뜨리는 모습이죠.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별을 달하리라. 여기는 아주 뚜렷하게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스가랴에 와서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고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이 레바논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한 군데 더 가서 에스겔 31장 에스겔서 31장 3절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면 뚜렷하게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구예요? 앗수르입니다. 앗수르. 여러분이 앗수르가 누군지 어떤 나라인지 알죠? 즉 앗수르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죠. 남쪽 나라는 바벨론이 망하게 한 나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 앗수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앗수르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앗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런데 먼저 지금 그 앗수르 자체가 심판을 받는 걸 또 얘기하죠. 그죠? 왜? 여기는 지금 레바논 백향목이 지금 불사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온 이 적군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세력들, 이것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왜?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교만해지죠.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힘도 없느냐. 그 하나님이 나로부터 너희를 지키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 높고 높은 그 성벽과 그런 나무들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망합니다. 즉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마지막 심판. 그 모습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이 다 망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망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요. 목자의 곡하는 소리. 그리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지금 이런 또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 굴라. 재라 하면은 불에 탄 그 재뿔 재 있잖아요. 왜 나무가 불에 타면 재 거기 재 굴루라 이거죠.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박살 날 거라 이거죠.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편안한 목자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목자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근데 가짜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먼저 그 세상 나라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목자들. 그리고 사자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면요. 에스겔서 19장에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9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폐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암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끼 사자들을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들이 이제 왕들이 생기, 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삼켜먹는 그런 왕이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여기 이제 애굽으로 나오는데 애굽에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또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다시 새끼를 하나 낳아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도 또 나쁜 놈이에요. 그죠? 나쁜 놈. 나쁜 왕이에요. 또 얘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계속 이 짓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즉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곡하고 부르짖는 소리. 이건 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먼저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들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심판받고. 근데 여러분이 그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 가서 20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이 세상과 이 안 믿는 자들을 다 이제 멸망을 시키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데 10절에 20장 10절에 보면 그래갖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짐승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배워 두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두 짐승. 하나는 세상 왕들이었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 한 짐승은 세상 왕이었고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심판도 이 사탄 세력, 그 아까 세상 세력, 세상 나라들 세상 세력이 지금 사탄 세력, 세상 세력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쵸? 거짓 지도자들, 왕들, 구약시라는 왕들과 목자들. 이게 다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 가르침을 거짓 선생이라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다 지금 심판 받았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 사건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사건 이걸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면 스가랴를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고 근데 아수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게 바벨론도 되고 이집트도 되고 이제 더 나가서 사탄 세력이 되는 거죠.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하고는 보니까 목자들도 심판받고 여기 지도자들도 심판을 받고 왕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즉 이제 스가랴는 참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즉 참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잡힐 양들 이걸 먹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왜 이 목자들과 왕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산 자들은 사고 팔고 하는데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팔아먹은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역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참 엄청난 소리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 심판이 이제 그 나라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는 이제 목자들과 그 왕 가짜 선지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기서 산자들은 다른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들이 와서 백성들을 다 뺏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자는 팔아먹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목자들. 근데요. 결론적으로 거짓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팔아먹는다. 완전 우리 보통 말하는 싹꾼 목자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 때문에. 이 싹꾼 목자들이 이 양들을 돌아보질 아니합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놓고 팔아먹었으니까 그 목자가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 지금. 내가 부역해 되었은 즉 여호와를 찬양송하리로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지금 모습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먹고는 부자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줬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떠드는 거죠. 지금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미가를 한번 보죠. 우리가 같이. 미가 3장 5절. 이제 뭐야? 소선지자는 짧아서 스가랴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미가. 아, 이러면 되겠구나. 저 1292장. 한국 성경은 그게 좋더라고요. 다들 그 페이지 넘버가 똑같아서. 미가 3장 5절 여기 보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즉 이익이 있으면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이제 심판을 또 얘기하십니다. 입에 먹을 걸 좀 주면 평강을 얘기하는데 입에 먹을 게 없으면 전쟁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즉 거짓 목자들을 표현하시는 걸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같은 이 목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을 팔아먹는 수준에서 하면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리로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2절 34장. 여러분이 저기 뭐야 다 읽으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로 2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그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저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과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목자가 먹이는 것, 뭘 먹이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그것밖에는 목자가 먹일 게 없습니다. 무슨 뭐 상을 잘 차려갖고 밥을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양을 친다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야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먹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참 음료요 참 양식이다.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먹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초점이 지금 먹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살찌고 있단 말이에요. 먹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참 예수님의 참 목자 예수님의 반대 모습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며 자기 자신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왜? 예수님만 이게 참 음료요, 참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심판을 받는 게 누굽니까? 거짓 목자들입니다. 에스겔서 34장 그 11절 가시면 그 좀 밑으로 아까 우리 34장 좀 읽었는데 조금만 더 있죠. 그 밑으로 가시면 이런 상태에 지금 목자가 참 목자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왜? 정말 정말 구약에서 참 목자를 주셨는데 거짓 목자도 엄청나게 많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하겠지만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거짓 목자가 많은 것도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오늘 공부하는데 내용이 나오니까 좀 나중에 읽죠. 그런데 이런 지금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11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일 때 좋은 걸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위에 시온산 천국이죠.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참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양들을 찾아서 그 양들을 먹이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참 목자다. 참 목자는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다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5절까지 봤어요. 지금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지금 그 쳐들어온 나라들이 심판을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 목자와 가짜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겠다. 근데 그러면 백성들은 잘났나요?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도 이제 다 쳐들어와서 다 망할 거다. 백성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 거짓 목자를 좋아하는데요?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백성들이. 그래서 오히려 참 목자가 나타나면 안 따라갑니다. 참 목자를 보내주면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요즘 교회의 모습과 똑같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목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거절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메시아가 왔는데 거절을 해버립니다. 백성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들도 죄인입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그러나 여기에서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참 목자가 보내서 양떼를 먹이게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뭐 너네들 잘못했지만 무조건 그냥 잘해주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목자가 이 양들을 먹이라 먹이는데 내가 즉 여긴 스가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죠.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열라 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면 스가랴가 양을 치는데 즉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습에서 지금 양을 치는데 여러분 그 시편의 그 시편 23편에 내가 이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구절 생각나시죠? 여기 막대기가 나옵니다. 즉 막대기 둘로 양을 칩니다. 하나는 그 막대기 이름이 은총이라 하나는 열락이라. 근데 이 막대기 에스겔서 37장에 한번 가세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뭐야 한 나라였는데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눠서 북쪽은 이스라엘, 밑쪽은 유다인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제 이 나라들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두 개를 가지고 연락을 여기 지금 연락이라 하는 게 그거의 유니언.
여기 하나로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한 나라로 이루어서 영원히 나눠지지 않는 한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둘로 나눠지거나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쓰는 나라가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님한테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런 막대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7절에서 보게 다시 돌아가서 우리 보게 되면은 하나는 연락, 하나는 은총. 그런데 은총이라는 이 막대기는 10절을 보시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그 막대기를 자르는데 그게 언약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는 지금 여기서는 언약을 지금 예표하고 있죠.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 언약을 자른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중에 10절에 가서 또 보죠. 그런데 지금 하나가 그거 언약이고 두 번째 막대기는 14절에 보시면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또 잘라요. 그런데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합니다. 즉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두 막대기를 가지고 결국은 다 잘라지는 거죠. 그러나 옛 언약이 지금 폐하는, 즉 언약이 폐하는 건 굉장히 굉장히 슬픈 일이죠. 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 옛 언약이 잘라지는 게 너무 감사하죠. 왜? 옛 언약은 상징적으로 행위 언약의 모습도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모세하고 맺은 언약은 예표 수준에서 행위 원리가 들어가 있죠.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말을 거역하면 쫓겨나고 심판을 받으리라. 행위 원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심판인 동시에 은혜가 되는. 이제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 뭐 이런 게 다 뒤집어져서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이 세상에 받는 고난도 이제 축복이 되어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받는 고난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이제 8절에 내려가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여기 저 뭐야 거짓 목자들을 뭐 그게 그거네요. 거짓 목자들을 이제 없애버립니다. 이 스가랴가. 근데 여기 세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명도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목자들을 뭐 직접 진짜 죽여버려서 없앴는지 돌로 쳐서 없앴는지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지금 그런 레퍼런스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셋을 상징적으로 볼 때 우리 삼위일체도 삼 이게 좀 전체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들이 참 목자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참 목자를 거부합니다. 가짜 목자는 참 목자를 미워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욕하는 자들이 다른 목사들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를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엄청난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즉 철저한 심판은 뭐죠?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당하시는 그 심판. 그것이 지금 그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내버려지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버리는데 거기에 이제 고통도 들어가고, 이 퍼니시멘이 들어가는 그런 거가 되지만, 그러나 그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 쫓아 나타나리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는데 이 이사들이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저들이 뭘 해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더니 뭐 어떻게 합니까?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 동성연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니네들 그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물론 그들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랑이라 이걸 우리가 뭐 부인할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랑 그거는 안 믿는 남자와 여자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니죠. 안 믿는 남자와 여자가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들도 지옥 가면 서로 이를 악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그런 수준에서 남자들끼리도 뭐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서로 있다. 뭐 이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마음에 내어 버려두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지금 심판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안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오히려 심판이 막 더 세지게 주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그 폭풍이 오고 뭐 지금 막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막 수도 없이 죽으면 이게 다 심판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더 이를 박박 깔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심판이 강해집니다. 더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여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왜 이렇게 강해집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 이게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죄만 짓고 사는 삶이 편안하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죄만 짓고 사는데 편안하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사는데 내가 개판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혼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 사랑을 느낍니다. 내어버린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당회가 생기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왜? 치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치리 못하는 거. 물론 뭐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장로들이 그 치리하는 장로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장로, 즉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매번 시간을 보내는 장로가 치리를 해야지. 한 번도 안 보는 장로가 뭐 이 법적으로만 한다 해갖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회가 안 생기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을 해야 된단 말, 그 돌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장로들이 해야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걸 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서. 그냥 계속 백성도 손해보는 수준에서 어떻게 계속 가냔 말입니다. 이제 백성들, 하도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데 이제 그냥 그 나쁜 목자들에게 당하도록 내버려둡. 여기서 우리가 참 자유가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참 자유가 뭐예요? 사탄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중립 상태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중립이 없거든요. 뉴트럴 그라운드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바로 사탄의 아들이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자유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애받는 것도 없고 사탄한테 구애받는 것도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참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유하는 게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죄의 노예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리 목사가 개떡이고 목사가 엉망이라도 내버려 두십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칠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세상 원하는 백성들, 세상 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게 세상인데 세상 주겠다는 목자들하고 같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세요, 지금.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려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표 수준에서. 그래서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2편.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결박이에요, 결박. 포로로 꽉 묶여서 자유가 없는 거, 이거를 다 풀어버리자. 이 세상이 외치는 자유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해방하자, 이거. 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이게 죄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결국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을 이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아닙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지지 않으면 뭐 어떡합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은혜의 도구, 말씀, 성례, 기도. 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10절로 갑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을 끝을 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 옛 언약은 파하여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파해버리시는 거죠. 왜? 백성들이 먼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 행위의 언약은 파하여짐으로 이제 다 우리가 그 벌 받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은혜의 언약이 안 주어졌으면 우리도 그 언약으로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다. 이걸 이해하는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양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해하는 양들이 지금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제 심판의 이유가 뭔가.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사람들이 참목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제 참목자를 대표하는 그리고 참목자를 예표하는 자로 나와서는 지금 말을 합니다.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값어치가 뭐냐? 그래서 니네들이 값어치, 여기 고가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비꼬는 말이죠. 굉장히 높은 고가라 그랬는데 비꼬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얘네들이 매겨주는데 은 30을 달아서.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그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값어치가 은 30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소나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남종이나 여종, 소, 은 30세겔. 즉,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이 팔립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이 팔리는 걸 지금 예표해서 그 스가랴도 은 30에 지금 값어치가 매겨지는데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렇게 종의 몸값으로 값어치를 아주 낮게 이야기해서 이 종밖에 안 되는 넌 노예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수준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우지만 그러나 가룟유다에게 은 30을 주는 건 뭐예요? 그 가룟유다를 사는 겁니다. 즉 이들이 원하는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메시아. 돈으로 해결하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가 너희들 얼마에 쳐줄래? 30. 돈으로 해결되는 목자들. 여러분이 저 얼마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겠습니까? 한번 값어치를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아주 아주 높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또 다시 가죠. 아까 26장 읽었는데 27장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읽으면 1절부터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어디다 버려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스가랴 지금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이 은삼십을 달아서 스가랴에게 줬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준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그 은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죠.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은삼십을 성소에 던져서 목마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레미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가랴를 보는데 지금 이렇게 스가랴에서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스가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 이루시죠.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걸 당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표되는 지금 그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은삼십에 팔리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아가 지금. 그래서 토기장에서에게 여호와의 전에게 던진다. 종처럼 사서 부릴 수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사는 거예요. 그죠? 팔아먹고. 이게, 그래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 교회가 무슨 이게 팔고 사고. 돈이 중심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참 목자가 싫은 거예요. 백성들은 참 목자를 싫어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죄부터 그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살면서 나는 잘한다. 그래갖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지 맘대로 지금 하면서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구나. 하나님 찬양하자. 이따위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14절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라버리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다. 심판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한 나라로 만드시죠.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러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지금 뭐 언제냐 무슨 사건이었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도 참목자로 와서 거절을 당하십니다. 즉 여기에 지금 은삼십에 팔려서 지금 버려지는 그런 메시아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거절을 당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값어치가 은 30에 팔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무시무시한 얘기죠, 또. 같은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야, 스가랴야. 너도 나쁜 목자 같이 한번 해라. 나쁜 목자 같이 해라. 하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 얘기를 하는데 보라 16절.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즉 하나님이 목자를 일으킨다 그러는데요. 그 목자가 와서 이런데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은 아주 어두워지리라. 하나님 심판이 뭡니까? 거짓 선생님들을 왕창 보내는 겁니다. 니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실이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을 세우는데 상관을 안 하는 목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눈이 멀고 팔이 마르고 이 육체적인 내용이 아니죠. 뭐 눈 하나 멀었다고 뭐 그러면 저는 무조건 목사 못 된다. 참 목사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현실을 지금 장님의 이게 힘도 없는 그런 목자들을 보내겠다 이거죠.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제 참 백성들은 참 목자를 보내십니다. 참 목자를 보내서 지금 이 반대되는 걸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게는 이 심판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만큼 이제 참 믿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걸 지금 보여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근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하시면서 심판은 어떤 모습이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2016년에는 이런 심판이 지금 안 내려지느냐고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냥. 대강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 같은 목사들. 이게 지금 뭐해? 목사가 돼갖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식으로 하면 지금 이 목사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그 교회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이게 지금 성경대로 지금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냥 두고 보자, 뭐 기다려 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긴급하단 말입니다.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 이 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서 지금 그 먹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축복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올바로 서야 됩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교회가 너무 교만할까봐. 이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저부터, 이 목사서부터 해서 여러분까지 너무 교만할까봐. 높은 건 다 잘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높게 쌓아놓은 건 다 부숴버린다고 하셨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면 뭘 잘하겠습니까?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힘이 있길래 우리가 잘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겸손하게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나. 그리고 세우셨을 때 정말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건가? 아니면 심판의 도구로 세우시는 건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 이걸 고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하고 심각하고 중대하단 말입니다. 올바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경고 아니에요, 경고.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일곱 개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저희. 그래서, 아, 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에서 확증을 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 확증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 그 믿음으로. 그래야, 아, 여기에 경고는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대신 예수님께서 다 미리 받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지. 그것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심판받는 사람 쪽에서 지금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심판받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다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시. 저도 회개하고. 저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올바로 잘 세워주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애천장로교회를 은혜를 베푸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되고 증거되고 내려지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